mama sailing home.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을 위해 공동 개발하는 신형 요격 미사일 사업에 30억 달러 넘게 투입합니다. 일본 언론은 2일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총 비용 30억 달러 중에 일본이 부담하는 액수는 10억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은 추진장치 개발을 담당하고 두 나라는 2030년대 중반에 해당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미국과 일본의 공동 미사일 개발 사업은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 인근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 직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자 합의에서 확정한 것입니다. 이 합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공동 개발은 함대공 요격 미사일인 SM-3을 만들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대응과 관련해 기존 요격 체계는 미사일이 낙하하는 최종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전에 활공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 같은 요격 체계가 완성되면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해서 위성들이 탐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을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우주군의 역량 등을 활용해서 저궤도에 위성 수백 개를 배치해서 광역 상시 감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은 통신회사 가운데 40%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의 장비를 대체하는데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시카 로즌워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 위원장은 2일 로이터통신에 이같이 밝히고 미국 내 통신사의 중국산 장비들을 대체하려면 49억 8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의회는 19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만 승인했다고 로즈너스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중국산 장비를 완전하게 대체하기엔 30억 달러 정도가 모자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31억 달러 예산을 지난해 10월에 요청했으나 미 의회는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년에 정부 보조금을 받은 국내 통신사들에게 중국 통신 장비들을 시스템에서 제거할 것을 요구하라고 FCC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 등의 국가 안보상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던 조치입니다.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일부 통신사들이 재정부적으로 중국산 장비 대체를 해내지 못하면 중대한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번에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의 통신망이 폐쇄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2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에게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초에 추가 개방된 가자지구 북부의 에레즈 검문소를 통해 반입될 예정이던 구호물자가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공격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 공격에 연루된 3명을 체포한 것을 평가하면서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예방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호물자들이 가자지구로 들어갔겠지만 하마스에 의해 탈취돼 빼돌려졌다면서 유엔이 이를 회수죽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고 하마스는 이런 행동을 분명히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3일 무인 달 탐사선 창어 6호를 성공적으로 쏴 올렸습니다. 중국 국가항청국은 이날 오후 5시 27분 하이난성에 있는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창어 6호를 탑재한 창정 5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함지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올 들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한도를 넘는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대북 정책 전략이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에게 위장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수장이 평가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도에서 15도, 최고는 20에서 30도입니다. 바다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올 들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한도를 넘는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북러 간 거래를 촉진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2일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량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has been shipping refined petroleum from port Rostochny to the DPRK. Russian shipments have already pushed DPRK.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북한산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며 지난주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화성 11형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것을 최종 확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커비 보좌관의 발언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15년 만에 해산시킨 것을 언급하며 나왔습니다.
It is also attempting to obscure its violations of bi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t the risk of emboldening Pyongyang to take increasingly aggressive and provocative actions.
커비 보좌관은 이번 해산은 지난 3월 말 러시아가 패널 임무 갱신 표결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숨기기 위해 계산된 조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은폐하고 북한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서 전례 없는 것이며 비핵화와 비확산 노력을 지지해온 안보리의 오래되고 일관된 노력을 훼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두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전날 미한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이를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면서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1일 마지막으로 공식 해체됐습니다. 한편 커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과 여전히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한편 북한이 무기 역량을 지속적으로 진전시키고 러시아와 가까워진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my goodness, look at what the president has done in terms of boosting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커비 보좌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에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새로운 대북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가 3월에만 16만 5천 배럴에 달하는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 제재를 발표하기 위해 현재 호주와 유럽연합,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을 포함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최근 한국 정부가 해외 공간에 대한 북한의 테러 징후를 포착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국무부 직원의 안전과 보안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평가를 공유할 순 없지만 우리는 전 세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 중동 등지에서 한국 공관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 중인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제외 공간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보로 두 단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방해하는 러시아의 잇단 노골적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활동이 중단된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기구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 백악관이 공개한 대북 정제유 공급,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 러시아의 잇단 대북 제재 위반 행위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불법적 무기 거래와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종료시키는 등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란듯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이런 행위는 안보리 권위를 훼손한 것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북제재 회피 또는 위반 행위 감시기구인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로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되었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김 부대변인은 또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에 대한 신규 제재와 관련해 정부는 규범을 훼손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2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와 정제유 거래와 관련한 신규 제재를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회원국들이 전문가 패널 대책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천명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이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놓고 여러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한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은 앞서 지난 1일 미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한일이 주도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기구를 조속히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다자기구를 통해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총회 내 조직을 신설하거나 유엔 밖에 새로운 다자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내 대북제재 감시기구를 신설할 경우 안보리와 달리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공간을 안보리와 다른 총회에서 다루는 것이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감시기구가 총회 내 설치되면 기존 안보리 내 조직보다 강제력 측면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대북제재 실효성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고 또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패널이 이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시기구는 만드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국가들이 동의하는 감시기구가 작동을 한다면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울 거예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가급적 유엔이라는 국제기구 틀 안에서 감시교구를 두는 게 회원국들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데도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밖 다자기구 설치 방안이 이미 여러 회원국들이 유엔 밖에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대안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엔 총회 내 조직을 만들려면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북중러 연대에 맞서 비동맹 진영 국가들을 상대로 한 득표전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회 의결은 통상적 안건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총회가 중대한 안건으로 결정하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박원곤 교수는 감시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러의 개입 여지가 없는 유엔 바깥 조직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확실하게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국가들이고 그리고 빠르게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50개국 정도를 묶는다면 정부를 어딘가에 구성을 하고 대표단들을 패널과 비슷하게 그 정도 숫자로 한다면은 나름대로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러는 물론 중국도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제재 메커니즘에서 이탈하는 과정이라며 중러의 협조 없이 대북제재 감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자 감시기구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도 감시 결과를 토대로 위반 대상에 벌을 줄 수 있는 대북제재위원회와의 연결고리가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이물출 교수입니다.
감시는 감시고 제재 위반을 하는 것은 위반이고 이게 별개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다자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재 위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상당한 불투명성을 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박원곤 교수는 대북제재 위반 감시기구가 유엔 바깥에 만들어질 경우 해당 기구가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시하는 수준을 넘어 페널티를 부과하는 기능까지 갖추는 문제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유엔 대북제재 패널의 공식 해산과 관련해 러시아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의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이 2일 러시아가 대북제재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카딘 위원장은 이날 전문가 패널의 공식 해산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자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고 부추기는 러시아 자체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숨기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미사일이 발견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속하면서 북한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딘 위원장은 그러면서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고 세계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해 제재를 이행하고 러시아의 무모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으로 인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대북 정책 전략이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에게 발신자를 위장한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미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해커가 일단 시스템에 침투하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국가안보국 NSA는 2일 공동으로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가 언론인, 학자, 동아시아 전문가 등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사이버 보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김숙희가 미 정부 당국자나 싱크탱크 관계자, 언론인 등 특정인을 겨냥한 스피어 피싱을 통해 지정학적 사건이나 적국의 외교 정책 전략 등 북한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12월 김숙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김숙희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 산하기관으로 주로 스피어 피싱을 사용해 유럽과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 등의 정보와 연구기관, 학술기관, 언론 종사자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의보는 김숙희가 적어도 2012년부터 정찰총국을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숙희의 주요 임무는 정책 분석가 및 기타 전문가들로부터 훔친 데이터와 귀중한 지정학적 통찰력이 담긴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정책 분석가 및 기타 전문가 공격에 성공하면 더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스피어 피싱 이메일을 만들어 이를 더 민감하고 가치가 높은 표적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숙희 등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해킹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미국과 한국, 기타 국가의 최신 정보에 지속적으로 접근해 김정은 정권의 안보와 안정에 정치, 군사, 경제적 위협이 감지되면 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숙희가 이메일 인증 방식의 일종인 DMARC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용해 발신자를 사칭한 이메일을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의보에는 북한 해커들이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미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공신력 있는 싱크탱크가 주최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해 연설해달라고 초청하는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수신자를 유혹하기 위해 참석을 위한 교통비와 숙박비뿐 아니라 500달러의 연설 비용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난 2023년 11월 북한 해커가 합법적인 언론인을 사칭해 대북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며 보낸 이메일을 들었습니다. 북한 해커는 이 이메일에서 정당한 언론사 명의 계정이 일시적으로 차단될 예정이라면서 해킹한 가짜 개인 계정으로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런 활동들은 주로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추측할 수 없지만 지난 4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됐었고 외교적 관여를 거부해왔다면서 북한은 보통 정부들이 정보를 얻고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일반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또 이런 해킹 시도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빼내려는 것 이상으로 확장됐다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스피어 피싱 이메일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일단 시스템에 침투하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며 사람들이 인식해야 할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면 공격 대상과 활동 수준 등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사칭 이메일의 표적이 됐다고 생각될 경우 www.ic3.gov에 신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내에서 핵무장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수장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2일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평가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미국 핵우산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도를 평가해달라는 대피셔 상원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특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선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궁극적으로 핵무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국이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는 당연하게 여길 리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특정 상황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방심하지 않고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4개국 간 협력 심화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새로운 협력 관계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직면했던 것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은 미국의 이익과 세계적 지도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은 앞서 3월 연례위협평가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공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김정은은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으려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국방관계를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국가 안보 구조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핵무기고를 확장하는 데 여전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2022년 중반부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영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는 역량 개발의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과 영국, 한국에 사는 탈북 청년들이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대북 정보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이 정보를 가져야 자신과 북한을 모두 변화시킬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콜롬비아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평양 출신의 이현승 씨는 최근 이 대학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시위가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합니다. 어수선한 시위로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으면서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런 모습이 가감없이 전국에 보도되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그 일이 맞든 안 맞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것은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이제 말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이제 그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이런 시국이 어떻게 보면은 문란하게 보이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인 북한 꽃제비 출신 티모시 조 씨는 지난주 런던에 사는 일부 탈북민을 의회로 초청했습니다. 조 국장은 탈북민들이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을 직접 보면서 감탄을 연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정사를 논의하는 그 디베이트를 직접 가서 눈앞에서 보면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러했어요. 와, 저거는 볼 수 있는 것 자체만도 아니고 너무 신사적이다. 일반 주민들이 우리 어느 시골에 사는 사람도 TV나 뉴스페이퍼나 라디오나 웹사를 통해서 국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 못하는지 부패 경향이 있는지 이거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성 있는 그게 민주주의의 목소리이고 귀이고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국장은 그러나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4 세계 언론자유 지수 보고서를 보며 마음이 무척 착잡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 자란 조국에 대해 해마다 세계 최악이란 발표가 나올 때마다 정권에 대한 분노와 주민에 대한 연민으로 감정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Depression, 이게 막 그 느낌이 다운된 느낌입니다. 항상 이런 리포트를 읽거나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되게 엄청 화가 난다거나 슬프고 기억력이 그때 당시로 돌아가게 돼요, 보통은. 제가 그 땅에서 살던 그 모습이 한치 앞도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했던 그런 광경들이 드라마처럼 펼쳐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슬프고.
한국에서 방송인과 정당인, 소셜 인플루언서로 활발히 활동하는 김금혁 씨는 이러한 보고서가 반복될 때마다 더 무덤덤해진다고 말합니다.
사실 북한의 언론 자유라는 게 뭐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순위가 몇 위다 이런 것은 뭐 매년 발표되고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 종합대를 거쳐 중국 대학에서 유학 중 한국에 망명한 김 씨는 그러나 한국에 살수록 더 깊이 느끼는 언론과 정보의 소중함을 북한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은 더 강렬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물건을 사려고 해도 어디 물건이 싸다든가 혹은 어디 레스토랑이 맛있다든가 뭐 이런 사소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뭐 내가 뽑는 뭐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최고인민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도 사실 필요한 것이고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이고 정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개개인이 그런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그건 민주주의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개인이 모든 정보에 접근하는 건 어려우니까.
김 씨는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정보와 권한을 모두 국가가 갖고 있고 김정은의 입맛에 맞게 강제하다 보니 주민들은 어떤 권한도 행사하기 힘든 노예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 자유는 사람들을 세뇌해서 깨뜨리고 또 자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북한식 표현대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해결 과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현승 씨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과거 북한에서 배웠던 자유평등가가 역설적으로 마음에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진데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나다 자유권 없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니 목숨은 버려도 자유 못 버려.
북한은 과거 김일성 주석이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유격대원들에게 보급한 자유평등가를 주민들에게 가르쳤었습니다. 이 씨는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 노래를 개인주의를 부추겨 반사회주의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이 노래의 가사처럼 살아도 죽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북한 전체 주민들이 살아도 자유가 없어서 사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 노래 가사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북한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이 방법이나 메커니즘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뭐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승 씨 등 탈북 청년들은 결국 최선의 해법은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비판적 의식을 갖도록 힘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티모시조 국장과 김금혁 씨입니다.
계속해서 대량의 정보를 계속해서 들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NGO 한두 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라디오도 될 수 있고 TV도 될 수 있고 USB 스머글링도 될 수 있고 뭐 아니면 심지어 바람을 이용해서 풍선도 보내도 되고 각종 그 방향 할 수 있는 채널과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계속 들어보내는 게
현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또 잘 살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선적으로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같은 장마당 세대로서 또 90년대, 80년대에 태어난 우리 탈북민 세대가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자기 자리를 잡고 또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담백하게 담아서 그런 정보들을 북한의 어떤 특히나 휴전선 지대에 있는 그 전혀 어떠한 자유도 없이 10년 동안 군복무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전달이 된다면은 정말 큰 어떤 충격과 혹은 그런 어떤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현승 씨는 이런 적극적인 정보 유입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를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이 판단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부의 권력을 감시하는 의사결정이나 이런 그 표현이 더 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여기에 기초해서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좀 더 개선하려는 이 움직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VN 뉴스 김영골입니다.
미국은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의 첨단 군사기술 공동 개발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해 한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은 동맹과 협력할 기회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한국의 오커스 필러2 참여 여부와 관련한 BOA 질의에 현재로서는 다른 추가 협의 대상 국가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70여 년 동안 미얀 동맹은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었다며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안정, 번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미얀 동맹은 연례 연합훈련, 활발한 방산물자 판매, 지속적인 연합지휘 구조, 안보 문제에 대한 미얀 간 긴밀한 협의 관계 등 강력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영내 안보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물자 판매를 통해 한국의 국방 현대화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군사안보 동맹으로 지난 2021년 9월 출범했습니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인 필러1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인 필러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커스는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 하루 전날인 지난달 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필러2 협력 파트너로 일본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추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오커스의 첨단 국방협력에 한국과 일본이 합류하도록 미국과 호주에 제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BOA 관련 질의에 오늘 발표할 추가 파트너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커스 회원국들은 추가 파트너 참여를 위한 원칙과 모델을 개발했다며 2024년 이 역사적인 작업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잠재적인 파트너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커스는 미국이 국가안보와 국방,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러 파트너십과 계획 중 하나일 뿐이라며 미국은 미래의 도전과제를 다루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세계 동맹 및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오커스 필러2 참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BOA의 질의에 오커스 필러2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동맹 및 긴밀한 파트너와 협력할 기회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외에 어떤 국가와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또 오커스의 선진 역량 작업 가운데 특정 프로젝트에 다른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모든 결정은 오커스 회원국인 3국이 결정하고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1일 BOA의 관련 질의에 이날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한국과 호주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참고하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 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영내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오커스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했다면서 한국은 오커스 국가들이 오커스 필러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 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커스는 안보 동맹이 아닌 기술 공유 협정이라며 한국은 확실히 상당히 인상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No, it's a technology sharing agreement. It's not a security alliance. And Korea is obviously a country with deeply impressive technology.
이어 우리는 이미 기술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오커스 필러2가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기회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역량은 오커스 필러2의 발전과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우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 중인 다양한 우주 역량의 위협도 경고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플럼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1일 북한은 미국,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 모두에게 지속적인 위협이자 계속적인 도발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이날 미국 하원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주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난 1년여 동안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과 관련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여러 차례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종전에 보여줬던 통신 및 GPS 신호 교란을 포함하는 비운동성 반우주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 중인 다양한 우주 역량의 위협도 경고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미 국가정보국장실의 2024년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은 2030년까지 몇 가지를 제외한 모든 우주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우주 영역과 중국의 적들에 대한 거부 능력을 현대전의 핵심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러시아도 미국의 우주 역량을 경감시키기 위해 반우주 체계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다양한 공격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대위성 역량 차원에서 핵미사일 탑재 인공위성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국가들과 회사들에 의해 운용되는 위성들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같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China and Russia are both rapidly fielding space and counter-space capabilities to hold the joint force at risk and to deny us the space-based.
플럼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미 합동군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주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주 및 반우주 역량을 신속하게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의 규모와 범위는 미국 국민과 우리의 국익 그리고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나타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4일 지구 궤도상에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관련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애니메이션 인빈서블의 제작사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는 2일 북한이 인빈서블의 외주 작업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이런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잠재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하기 위해 철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이바운드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또 관련 당국에 통보했으며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2일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산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IP 주소를 사용하는 인터넷 서버에서 인빈서블의 작화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빈서블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입니다. 보고서는 올해 초 주문 내역에 맞춘 새로운 작화가 북한 서버에 올라왔다면서 2016년 미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이 된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소가 외주 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스카이바운드는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 회사 또는 그 어떤 관련 단체와도 협력하지 않으며 북한 회사가 우리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제3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경우 관련 요청도 승인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8뉴스는 앞서 북한 서버에서 인빈서블 외에도 미국 HBO Max에서 방영하는 애니메이션 이안우 기적의 아이 그리고 중국과 일본 애니메이션의 작화도 일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도에서 15도, 최고는 20에서 30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 안주, 남포, 오전엔 맑고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양 최저 11도, 최고 28도, 안주는 최저 9도, 최고 25도입니다. 남포는 최저 10도, 최고 27도. 신의주는 오전 맑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중강은 오전 맑고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 8도, 최고 29도. 강계는 오전 맑고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 10도, 최고는 30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 모두 오전 맑고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해주 최저 12도, 최고 24도, 개성 최저 11도, 최고 27도로 예상됩니다. 사리원은 최저 11도, 최고 28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기온은 함흥 장진 오전 맑고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함흥 최저 13도, 최고 30도입니다. 장진은 최저 3도, 최고 25도. 해산은 맑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7도, 최고 29도입니다. 원산, 장전, 평강 맑겠습니다. 원산의 기온은 최저 14도, 최고는 28도. 장전 최저 15도, 최고 26도. 평강 최저 9도, 최고 27도입니다. 청진은 맑고 기온은 최저 11도, 최고 22도로 예상됩니다. 선봉 맑고 최저 기온 9도, 최고 20도입니다. 삼지연도 맑고 최저기온 5도, 최고 24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전 해상 맑고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또 먼 바다는 오전 0.5에서 1m, 오후는 0.5에서 1.5m로 예상됩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고 오후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 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5월 4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함재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협의를 마친 뒤 3월 22일 팔레스타인 가자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안보리의 대다수 회원국은 찬성에 투표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러시아와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미국의 로버트 우드 차석 대사가 말했습니다.
Russia and China offered many over-the-top explanations for their obstruction rather than support diplomacy to release the hostage.
우드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은 그들의 결정에 대해 과장된 설명을 많이 했다며 그들은 인질들을 석방하고 휴전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를 지원하기보다는 미국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씨는 러시아와 중국이 공격을 가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동안 미국은 즉각적인 휴전과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 외교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분명히 밝힐 것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하마스가 사람들을 산채로 불태운 것, 콘서트에서 민간인들을 총으로 살해한 것, 여성과 소녀들을 강간한 것, 어린이를 포함해 수백 명을 인질로 잡은 것 등을 비난한다는 것을 막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는 달리 미국은 가자지구의 휴전을 지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인도주의적 상황을 안정시키고 개선하며 무고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휴전이 필수적입니다. 우드 대사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려면 인질이 석방되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같은 협상은 이집트와 카타르의 도움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구호단체 직원들의 안전을 돕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요르단강 서안지구뿐만 아니라 가자지구까지 통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영토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기초를 놓기 위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jects Russia and China's decision to play petty politics. We will continue efforts to advance.
우드 대사는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정치적인 잔꾀를 부리기로 한 결정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질 석방과 휴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머물 것이라며 우리는 기아가 시작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시기에 인도주의적인 노력에 막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가자지구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을 위해 공동 개발하는 신형 요격 미사일 사업에 30억 달러 넘게 투입합니다. 일본 언론은 2일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총 비용 30억 달러 중에 일본이 부담하는 액수는 10억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은 추진장치 개발을 담당하고 두 나라는 2030년대 중반에 해당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양국의 공동 미사일 개발 사업은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 인근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 직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양자 합의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 합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공동 개발은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3을 만든 전례가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대응과 관련 기존 요격 체계는 미사일이 낙하하는 최종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전에 활공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런 요격 체계가 완성되면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해 위성들이 탐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을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우주군의 역량 등을 활용해 저궤도에 위성 수백 개를 배치해 광역 상시 감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은 통신회사 가운데 40%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 장비를 대체하는데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시카 로즌워슬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 위원장은 2일 로이터통신에 이같이 밝히고 미국 내 통신회사들이 중국산 장비를 대체하려면 49억 8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의회는 19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만 승인했다고 로즌워슬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중국산 장비를 완전히 대체하기엔 30억 달러 정도가 모자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31억 달러 예산을 지난해 10월에 요청했으나 의회는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국내 통신사들에게 중국산 통신 장비들을 시스템에서 제거할 것을 요구하라고 FCC에 통보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 등의 국가 안보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였습니다.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일부 통신사들이 재정 부족으로 중국산 장비 대체를 해내지 못한다면 중대한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번에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들의 통신망이 폐쇄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2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에게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초 추가 개방된 가자지구 북부의 에레즈 검문소를 통해 반입될 예정이던 구호물자가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공격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스라엘 정부가 해당 공격에 연루된 3명을 체포한 것을 평가하면서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이런 조치와 함께 예방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호물자들이 가자지구로 들어갔지만 하마스에 의해 탈취돼 빼돌려졌다면서 유엔이 이를 회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고 하마스는 이런 행동을 분명히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3일 무인 달 탐사선 창어 6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은 이날 오후 5시 27분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창어 6호를 탑재한 창정 5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어 6호는 발사 약 37분 뒤에 로켓에서 분리돼서 달로 향하기 위한 궤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어 6호가 달 궤도에 도달하기까지는 4일에서 5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달 초에 착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창어 6호는 달 뒤편에 착륙한 뒤 토양과 암석 시료를 채취하는 등 약 두 달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킬로헤르츠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